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알레포 민간인들에 대한 러시아와 시리아 정권의 야만적인 공습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이 같은 전화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러시아와 아사드 정권은 전투 중단과 인도적 지원 허용에 각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미국은 러시아가 알레포 동부 지역 반군들에게 계속 폭격을 가하고 있어 러시아와의 외교 대화를 곧 중단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오늘 러시아가 지난 1년간 시리아에 공습을 가해 수많은 민간인들을 포함해 9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더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S를 겨냥한 미국 주도 전투에 합류한 뒤 이라크 상공에 프랑스 전투기들이 출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ISIL 연계 극단주의자들의 연쇄 공격에 시달려온 프랑스는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모술에 대한 공격 작전을 앞두고 이라크에 대한 군사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들은 지난주 4개의 ISIL 목표물들을 파괴하고 이라크 지상군을 공중 지원하는 등 32차례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프랑스 군은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앞서 지난해 시리아 내 ISIL 목표물들로 공습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이곳에 주재하는 정부 인사 가족들에게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여행 경보에서 콩고 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와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 소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사태 악화로 미국 정부 인사 가족들에게 어제부로 콩고 민주공화국을 떠날 것을 명령했으며 정부의 공식 출장도 대부분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조셉 카빌라 대통령 집권 기간 심각한 충돌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항에서 미 구축함 칼 빈슨호에 올라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도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 관계는 60년 이상 기복을 이루며 존속돼 왔다며 앞으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이해심을 갖고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미군 특수부대가 철수해야 하며 합동군사훈련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을 독일 나치 정권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와 연관시키며 300만 명의 마약사범들을 살해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뒤 오늘 필리핀 다바오시를 찾아 히틀러는 유대인 300만 명을 학살했고 현재 마약 중독자가 300만 명이라며 이들을 모두 학살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유럽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만 나는 그들처럼 위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각국의 시리아 난민들을 되돌려 보낼 것을 거론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반고흐 박물관은 이탈리아 경찰이 지난 2002년 도난된 빈센트 반고흐의 예술 작품 두 점을 회수했으며 이를 조직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 측은 성명에서 14년간의 도난에도 불구하고 반고흐의 회화 작품 두 점은 상태가 매우 좋은 것으로 보인다며 두 작품 모두 그림 틀은 없어졌고 일부 손상된 흔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작품명은 스헤베닝언 해변과 누에넨 개신교회를 떠나는 신도들입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3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국제 전자결제 시스템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This was done in the past with respect to Iran banking systems with great success. 한국 국방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경북 성주군 성주 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내년 중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수해 지원을 위해 긴급 구호 기금 41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재민에게 식량과 식수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이 국제전자결제 시스템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줄을 끊겠다는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맷 세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28일 2016 북한 접근 차단법을 발의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슬레티는 데이너 로라바커 그리고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아미 베라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조선중앙은행과 북한의 핵개발에 연루된 금융기관들에 대해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들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토록 했습니다. 또 북한 핵개발에 연루돼 미 재무부사나 해외 자산통제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에 대해서도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처벌 가능한 기간은 법안 발효 90일 이후부터의 행위에 대해서입니다. 다만 추후에라도 이런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대통령이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5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핵무기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제거할 의도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조선중앙은행 등이 은행 간 통신수단을 이용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국제 결제 시스템을 해킹해 미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미화 8,100만 달러를 훔쳐간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은행 간 통신수단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2094호 11조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의심스러운 북한 현금 다발의 자국 영토 통과를 회원국이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언급하고 있는 은행 간 통신수단은 국제 대금 결제에서 사용되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의 국제금융거래망입니다. 스위프트는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설립한 기관으로 벨기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세먼 소위원장은 법안 발의에 앞서 27일 미한일 삼각협력을 주제로 진행된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할 구상을 미리 밝혔습니다.
This was done in the past with respect to Iran banking systems with great success, and I think it's past time for North Korea to be blocked from this kind of access as well.
과거 이란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하는 조치가 매우 성공적이었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접근을 이미 예전에 차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청문회 출석한 데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in discussions with our partners, including the EU, about tightening the application of sanctions and pressure, including.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럽연합을 포함한 각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접근을 더욱 차단하는 협정에 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또 미국 정부가 각국 정부에 핵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에 변화를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나라는 북한 동맹국을 포함해 10여 개국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를 줄이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2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이번 달 미국 정부는 해외의 미국 대사관들의 주재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와 경제 관계를 격화하거나 단절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5일을 기준으로 총 75개 나라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몇몇 나라들은 북한 관리와의 예정된 만남이나 방문을 취소 혹은 격화시킨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은 외교적인 만남이나 방문을 국제사회 정당성의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외교적 조치를 통해 북한 압박에 나선 정황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고위 관리 등이 아프리카 등을 돌면서 펼친 적극적인 외교가 더해지면서 이런 분위기가 가속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우호국들이 이런 분위기에 대거 동참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동맹국으로 알려졌던 몽골의 경우 안보리결의 이행 차원으로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고 60여 년간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은 제재 대상자인 북한 외교관을 사실상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인 우간다는 북한군으로부터 제공받던 군사훈련을 끊는 등 군사협력 분야를 단절했으며 앙골라는 이례적으로 북한 외교관 등 북한 국적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의 우방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은 한국 정부 관계자와 만나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 의지를 표명했고 남아공은 국방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 금지와 군사 분야 협력을 사실상 단절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유엔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파견한 해외 노동자 문제 해결에 앞장선 나라도 있습니다. 지중해 국가 몰타는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연장을 중단하고 신규 비자 허가도 더 이상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고 폴란드 외무부 역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사실을 BOA에 확인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자국 내 북한 대사관을 폐쇄했다고 보도해 해외 주재 북한 공관이 문을 닫은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은 전 세계 대북 압박 분위기 속에서 하늘길이 일부 막혔습니다. 쿠웨이트로 향하는 북한 고려항공의 중간 기착지로 이용되어 온 파키스탄은 지난달부터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고려항공의 입항을 금지했다고 B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태국 정부가 강요 회의를 통해 자국에 취항하던 고려항공 문제를 논의하자 고려항공 스스로 방콕 노선을 폐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항공이 이착륙을 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쿠웨이트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기존 5개에서 올해에만 3개 나라로 줄어든 겁니다. 이처럼 외교적 혹은 경제적 조치를 통해 북한의 관계의 실질적 변화를 꾀한 나라는 최소 12개에 이릅니다. 그 밖에 라오스와 이집트 등 북한과 가까웠던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 이행보고서를 미리부터 제출한 사실과 부룬디와 코스타리카, 이라크 등 총 5개 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낸 점 등은 전 세계의 대북 압박 분위기가 이전보다 강화됐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셀 차관보는 28일 열린 청문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가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보와 경제적 이익, 외교적 지위를 잃었고 그의 위협으로 물질적 혹은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한미군 장성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 위협을 턱 밑에 비수에 비유하며 긴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이 매우 심각하다며 긴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한미군 주요 장성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북한은 추가 도발을 예고함으로써 언제 어떤 형태로 도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턱 밑에 비수와 같아서 긴급하게 해결하지를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양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무기 병기화와 미 본토 공격을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엔진시험 등을 운운하며 미한 양국과 국제사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체제 유지를 위해선 어떤 무모한 도발도 감행할 수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광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연합방위태세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도 미한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언제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build on the lessons and the readiness gained from it to ensure that we as an alliance.
브룩스 사령관은 미한 연합 훈련 등을 통한 교훈을 바탕으로 준비 태세를 한층 강화했고 두 나라는 동맹으로서 조국의 부름에 따라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미한 동맹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군이 함께 흘리는 땀방울이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 미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주한미군 장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오찬은 평화수호의 동반자를 주제로 진행됐고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등 주한미군 주요 장성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핵 6자회담 차석 대표인 북핵 외교 기획단장에 이상화 외교장관 정책보좌관을 선임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외교부에서 일한 이 신임 단장은 유엔 1등 서기관과 국제연합 서기관 등을 맡으며 다자 외교 경력을 쌓았습니다. 또 유엔 사무총장 보좌관 등을 역임하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보좌했고 2014년부터는 한국 외교부 본부에서 상황실장과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맡아왔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경북 성주군의 성주골프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성주골프장이 다른 후보지보다 기반시설과 주민 안전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30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장소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성주골프장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사드를 성주 성산포대에 배치하겠다는 미한 군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온 지 79일 만에 사드 배치 부지가 변경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사드 부대 배치를 기존의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성주군 요청에 따라 제3부지를 물색해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0일 국회를 찾아 성주 골프장이 조성된 달마산이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에 가장 충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달마산은 기반 시설이 구비돼 있고 공사 소요가 거의 없어 적기에 사드 체계 기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성주 골프장은 한국 국방부가 제시한 작전 운용성과 주민 안전, 기반 시설 체계 운용 등 기준을 대부분 충족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하루 전인 29일 성주 골프장이 사드 체계 배치의 최적지라는 미한 공동실무단의 평가 결과를 승인했습니다. 성주 골프장은 성주 군청에서 북쪽으로 18km 떨어져 있으며 해발고도 680m로 기존의 성산포대보다 지대가 높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사는 민가가 적고 진입로 같은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으며 성산포대보다 면적도 넓어 레이더와 포대를 배치하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 양의준 대변인은 29일 기자설명회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장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은 미한 양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 여러 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창형 박사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는 데 대한 한중 간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사실상 한중 간 문제만이 아닌 미중 간 전략적 이해 관계가 더 큰 만큼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인의 생존 문제라는 걸 지속적으로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이창형 박사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이렇게 고도되는데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미국과 미중 관계 속에서 이건 사실은 한중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미중 관계 속에서 있는 거 단지 그 위치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한국한테 반대하는 것이지 사실은 미국의 MD나 미국의 글로벌 스트라이크 시스템을 대해서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과 자꾸 대화를 하고
이창형 박사는 아울러 최근 중국 관료들과의 만남에서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사드에 대한 중국 측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만큼이나 한국에서 일고 있는 핵 무장론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한 군당국은 내년 중 한반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며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내년 중 사드 체계가 배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럽연합이 올해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공고하는 내용이 이번에도 결의안에 담길지 주목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일본과 함께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의 크리스토퍼 매튜 대변인은 28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나라가 초안을 작성한 뒤 관련국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mal procedure on this is that the countries that are involved take the lead in the resolution will get together.
통상적으로 관련국들이 모여 지난해 결의안 내용과 그 이후 벌어진 상황을 검토하고 새로 제기할 문제들은 무엇인지 살핀 뒤 최종안을 마련해 약 일주일 뒤에 제3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해 10월 30일에 제3위원회에 상정됐고 11월 19일에 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어 12월 17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일본과 함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연속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강력한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엔 결의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기존 내용을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토록 권고했던 앞선 결의 내용이 올해도 그대로 담기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석탄과 의류의 대중국 수출액이 최근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석탄과 의류는 북한의 대중국 주력 수출 품목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산 석탄과 의류의 대중 수출액이 4개월째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액은 약 1억 1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25.3%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수출액은 작년 8월과 비교해 약 26% 증가했고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올해 4월과 비교하면 무려 55%나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석탄은 무연탄이 대부분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민생 목적인 경우에만 북한산 석탄과 철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 집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량은 이 기간 240만 톤에 달했습니다. 석탄 수출량도 수출액과 함께 지난 4월 이후 8월까지 꾸준히 늘었습니다. 석탄과 함께 북한의 대중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인 의류도 중국이 대북 제재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힌 지난 넉 달 동안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 순위 2위에 오른 편물이 아닌 의류 제품의 8월 수출액은 약 8,600만 달러로 전월과 비교해 50%, 전년 동기와 비교해 1.47%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 4월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이 기간 북중 교역액은 약 6억 2천만 달러로 전달인 7월에 비해 약 48% 증가했습니다. 이 액수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해도 약 28.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기간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은 모두 늘었습니다. 수입은 약 3억 3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74%, 수출은 약 2억 8천만 달러로 24% 증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최근 미 재무부가 북한과 수상한 거래를 한 혐의로 중국 기업을 제재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중 공조를 보여주는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재의 폭이 좁고 북한이 이를 우회할 여지가 있어서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6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중국 기업 단둥 홍샹 실업 발전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 금융기관을 대행하며 북한의 무기 확산을 지원했다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을 제어하는 중요한 조처로 평가했습니다.
So, sanctioning and indicting Hongshang Industrial is a good first step.
동북아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씨는 2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실제로 위험한 물자를 대량 유입시킨 이 회사의 활동을 반드시 막아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라이언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그런 맥락에서 이번 조치를 기존 대북 제재의 확대 과정으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it's consistent with you know the response that both we and others have had to this latest nuclear test to really double down on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도운 회사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번 제재를 도출하기까지 밀접히 이루어졌을 미중 공조의 무게를 뒀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미국이 해당 기업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을 중국에 통보했고 중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So that was all. I think it sounds like very good cooperation between the U.S. government and the Chinese government.
실제로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제재와는 별도로 단둥 홍샹 실업 발전의 모 회사인 홍샹 그룹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입니다.
It's a good first step. But it falls well short of what we need to be doing right now because
긍정적 초기 조치인 건 맞지만 북한과 중국 기업 사이에 돈 세탁을 도운 중국은행 12곳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도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BDA 사건을 예로 들며 북한 자금과 연관이 있는 중국은행들도 함께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s you know, in 2005 when they imposed those sanctions on Banco Delta Asia over a period of about 18 months, that really had a strong effect on the North Koreans.
지난 2005년 북한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 BDA 제재처럼 북한과 불법적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중국 은행들을 겨냥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전망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 씨는 고작 한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This is the only company, then it's not going to have much impact.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이번 제재가 대중 수출 등 북한의 경제 운영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털 교수는 특히 북한 정부가 제재 국면을 빠져나가는 법을 잘 찾는다면서 홍샹 그룹과의 거래 중단 이후 몇 달간은 영향을 받겠지만 결국 대안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고등 창씨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f Washington goes after all the companies that have been selling uranium hexafluoride and vacuum pumps and valves.
한편 스탠튼 변호사는 아직도 북한의 불법 행위를 돕는 중국 회사들이 많다면서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무역이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경상 대변인은 29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대북 광물 수출이 안보리 결의안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경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일관된 노력을 펼쳐왔다면서 중국과 북한의 광산품 교역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자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핵 개발에 연루된 홍샹그룹 외에 미국이 중국 기업을 추가로 조사하면 협조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가 자국법을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 대변인은 그러면서 특정 기업과 개인이 위법 행위를 한다면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대등의 원칙에 따라 관련 국가와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북한에서 홍수 등 재난 피해에 대응해 긴급 자금 41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재민들에게 식량과 식수 등을 제공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중앙 긴급 구호 기금이 북한에 긴급 투입키로 한 410만 달러는 긴급 대응 지원금 명목입니다. 북한 주재 유엔 기구들이 중앙 긴급 구호 기금에 북한 수해 지원 자금을 요청하면서 28일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긴급 대응 지원금은 인도주의 구호가 시급한 나라에 제공되는 자금으로 유엔은 중앙 긴급 구호 기금을 통해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들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 긴급 구호 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자금은 유엔 세계 기구의 대북 수해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자금은 세계 식량 계획 WFP에 배정됐습니다. 총 180만 달러로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170만 달러를 배정해 수재민들에게 식수와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영양 부족을 겪고 있는 5살 미만 어린이들에게 필수 영양소 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해 식량농업기구 FAO에 6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올 상반기에도 자금 부족 지원금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자금은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WHO, 식량농업기구 FAO, 유엔인구기금 UNFPA에 전달됐습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지난 2013년에도 북한 수해 대응에 긴급 대응 지원금 210만 달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엔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함경북도 수재민 60만여 명을 지원하기 위해 미화 2,82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으로 이재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식량과 보건, 영양, 식수, 위생 지원을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타판 미슈라 주 북한 유엔 상주 조정자 겸 유엔 개발계획 상주 대표는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집을 잃은 수만여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8월 말 함경북도에 발생한 홍수로 138명이 숨지고 400명이 실종됐으며 6만 9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을 잃은 6만 9천여 명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장소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의 크리스 스테인스 평양주재 대표도 28일 앞으로 1년 동안 함경북도 수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1,5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인스 대표는 10월 말이면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11월이면 영하 10도, 20도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재민들을 위한 거처나 필수용품 등이 시급히 지원되지 않으면 자연재해가 또 다른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테인스 대표는 북한 당국이 군인 등 인력을 동원해 도로를 복구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한 건축 자재 등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예,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VOA와 함께 미국 정부의 국제 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랴오닝 홍시앙 그룹의 북한과의 불법 거래 계좌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몰수 조치로 향후 북한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기업들의 대북 거래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고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로 꼽히는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자유아시아 방송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돈 세탁 시도 혐의와 관련해 홍시앙 기업과 이 회사가 설립한 위장 회사의 은행 계좌 25개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몰수 조치 발표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홍시앙 기업이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업과 북한과의 거래가 중국 대북 무역의 2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몰수 조치가 북한 정권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직접적 타격일 뿐 아니라 88 퀸스웨이 그룹 등이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의 거래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개발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국 기업의 사례가 3자 제재 혹은 세컨데리 보이콧의 효과를 시험할 기회라고 탈북자 출신인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김광진 선임연구원이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보험총국 출신으로 북한의 해외금융거래와 무역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김 연구원은 자유아시아 방송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재가 북한과 현재 거래하거나 거래를 고려하고 있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이번 제재 사례를 통해 성과를 거두고 학습 효과를 거둔다면 국제사회가 3자 제재를 많이 유도하고 실천하는 성공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과 인접한 동북 삼성 지역에 있는 무역회사들도 북한의 지하자원이나 농수산물 거래에 의존하면서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며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에서 열린 한 음악회에서 북한 체제와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곡이 연주됐지만 관객들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 채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날 뉴욕시 머킨 콘서트홀에서 지휘자 크리스토퍼 리가 이끄는 우륵 오케스트라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 일행이 참석한 가운데 유명 클래식, 즉 고전음악 작곡가 브람스와 라흐마니노프의 곡 사이에 김 위원장과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곡을 끼워 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김 장군께 나아가는 발자국이란 가사가 담긴 노래도 공연됐지만 미국 관중들은 알아듣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RFA 소식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을 살펴보고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 인권과 남북 통합의 공진이라는 주제 토론회.
이달 북한 인권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맞춰 지난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는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과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서울통일교육센터가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과 남북통합의 공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학계와 시민사회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진행되는데요.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의 김주현 원장입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고 북한 인권재단이 또 이제 설립되고 해서 한층 북한 인권에 관한 뭐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작금의 남북 상황이나 북한의 상황을 보면 북한은 특히 체제 뭐 수호를 위해서 강압 정치, 폭압 정치가 진행되고 또 유엔 북한 제재법으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북한 인권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과제로 갖고 있는 그 남북한 통합을 통한 우리 통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한 걸음 더 멀어지는 듯한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북한 인권이라는 문제와 그리고 남북한 통합이라는 과제를 우리가 같이 어떻게 공존해 나갈 건가 하는 이슈를 가지고 이제 오늘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북한 인권의 현황과 쟁점 그리고 남북 통합의 공진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 모색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했는데요.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의 여현철 연구부장입니다.
인권법은 이제 북한 내정 간섭이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남남 간의 갈등 또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취재 행사가 오늘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정말 북한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받아야 되는 유아라든지 그 산모라든지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소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완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그 압박이라든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바꿔나가야 될 점도 개선을 요청을 하는 그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안윤교 인권관은 북한 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반겼습니다.
이미 유엔에서는 지난 한 15년 정도 동안 계속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서 계속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왔고요. 최근에 유엔에서 계속 강조했었던 것은 북한의 정말 아주 그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볼 때 이때까지 우리가 또 국제사회가 너무 무관심했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런 반성들이 깊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와 주요 쟁점에 대한 재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에 이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정현 교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조정현 교수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대응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 국제적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어떻게 북한 인권 문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이슈의 중심에 서고 적극적인 액션을 국제사회도 취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고찰하는 그러한 게 제 발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어쨌든 좀 더 균형 잡히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제 주장의 요지인데 예를 들면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자유권 문제와 또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사회권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고 또 북한 정부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압박을 하고 좀 강조를 하는 측면과 함께 저희가 협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잘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주장의 요지인데.
이어진 토론에서 과거청산통합연구원의 박정원 원장은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고 소정의 검증 절차를 거쳐 민간단체의 인권 기록을 활용해 이러한 기록을 공식화해야 하며 면담과 조사의 기법을 전수하는 길을 열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법 골자는 이제 통일부의 북한인권센터를 만들고 법무부의 이제 북한인권 기록 보존서를 만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그 업무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민간단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했고 또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왔다고 하는 점, 특히 뭐 구체적으로 NKDB라고 하는 인권 민간인권 기관에서 뭐 다방면에 그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또 탈북면을 중심으로 해서 10만 건이 넘는 자료들을 수집을 했고 조사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부러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공식적이고 민간 차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기록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실현 가능한 전략들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토론회였는데요. 앞으로도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은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과 통일 후의 당면 과제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인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의 김주현 원장입니다.
그렇죠. 우리 오는 11월 달에는 남북한 통일을 위한 그런 준비로서 통일 교육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10월 26일 날인데 수요일 날입니다. 그날은 대학교 내에서 통일의 날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종 통일과 관련된 행사를 그날 모아서 하루 종일 해나갈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가 경상북도 성주에 자리한 롯데골프장으로 확정 발표됐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한국 사회 각계의 반응을 좀 살펴보죠. 사실 지난 7월 이 성산포대에 배치하겠다라고 이제 반발할 때 성주 군민들 이 반발이 심했잖아요. 오늘 네네. 발표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군요.
네, 성산 군민들의 일부는 기존의 배치 결정지였던 그 성산포대가 아니라 성주 외곽 지역인 그 롯데 기업의 골프장인 성주 골프장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네.
지역의 사드 배치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제3의 다른 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것이 성주군의 요구였는데
네.
일단 성주군 중심에서 북서쪽에 자리한 외곽인 성주골프장이 지난 7월에 발표됐던 성산포대보다는 낫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발표로 반발이 거세진 곳이 있습니다. 성주골프장에서 북서쪽으로 위치한 인구 14만여 명의 김천시가 강력 반대하고 있고요. 또 원불교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고 있어서 이 사드 배치 결정에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성주군 반대가 심했는데 이번에는 김천시의 반대에 직면한 거군요.
김천시로 보자면 성주 골프장으로의 사드 배치 결정이 기존의 결정보다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가까워진 것이죠. 김천시장은 오늘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국방부 관계자의 면담 요구를 거부했고요.
네.
김천 시민들은 성주 지역의 그 사드 배치 반대 단체와 함께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또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는 실제 그런 그 활동 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예. 원불교도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뭐 이 근처에 원불교 관련 시설이 있습니까?
네, 그 성주 골프장에서 500여 미터 인근에 이 원불교의 성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원불교는 한국의 4대 대표 종단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이 원불교라는 교명도 만들고 또 체계를 세웠던 정신적인 지도자 이대 종법사인 정산 송규 종사의 생가터와 그 성지가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한국 정부가 원불교를 무시하고 우롱했다. 그런 처사를 내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무 여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법인의 정신을 걸고 단호하게 맞서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예, 종교계가 나서서 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 정부로서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뭐 일단 한국 국회의 반응도 나눠져 있군요.
네네. 그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사드 배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좀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반응을 내어놨습니다.
예.
야당 쪽에서는 여전히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많다. 당론으로서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 곳곳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직접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이 가족들, 뭐 배우자들도 김영란법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한국 사람 400만 명이 적용을 받는 김영란법입니다.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 그 배우자가 모두 김영란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데요.
네.
김영란법 시행과 동시에 이 부인들이 중심이 된 각종 모임이 자제되는 분위기라고 한국의 동아일보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남편의 앞길을 막을까 걱정되는 아내들의 달라진 일상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는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아, 김영란법이 부인들의 뭐랄까요 내조도 바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 뒤에
예.
아침 겸 점심을 하는 브런치 모임이 눈에 띄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김영란법 이후에 많이 줄었다는 거죠.
네.
남편의 직업이 공직자나 언론인, 교사인 경우에는 동네 아줌마들의 작은 모임에서부터 동창 모임도 자제되고 있다고 하고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부모님들은 서로 만나서 입시 정보도 나누고 또 돌아가면서 밥을 사기도 했는데 이것도 네. 역시 조심해야 될 만남이라는 겁니다.
예.
학부모들은 이런 그 모습도 있습니다. 자녀가 만약에 학교에서 좀 큰 상을 받거나 입원이 되면은 아 내가 한 턱 쏠게 하면서 네네. 식사를 사기도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내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남편의 출세길을 막을 수 있다면 지금 자제해야 된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뭐 현대판 열녀 부인들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그런 그 여러 가지 분위기가
예.
한결 한산해져 있는 브런치 식당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요. 사교나 의례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법 적용 대상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신고하지 않으면 금품 액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년 정도 지나면 서울에서는 50대들도 젊은이로 분류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네.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 특히 수도 서울은 평균 나이가 급속도로 많아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은 사람도 늙어가고 주택과 시설도 낡아져서 미래를 위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울연구원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50대 하면 보통 장년층으로 분류되고 이제 좀 삶에 서서히 여유가 생기는 그런 나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네네.
젊은이로 분류된다면 이 사회에서 원하는 젊은이 역할들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젊게 사는 것은 정말 좋은데
예.
젊은이들처럼 일하고 활동해야 한다면 반가운 소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78만 3,8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 현재보다 한 67만 명의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
네.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에서 64세 인구는 200만 명 가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서울 전체를 보면 인구의 허리층이 되는 평균 연령이 52살로 껑충 뛰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더불어서 2040년이 되면 서울 시민 3명이 또 다른 2명의 시민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도 커지게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서울의 가족 구조도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군요.
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은 지금의 30%에서 23.6%로 더 떨어지게 됩니다.
예.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진다라는 그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28.9%가 되고 부부만 사는 2인 가구 19%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4인 가족의 핵가족 형태도 사라지고 있고 1인 가구, 2인 가구 형태가 2040년 정도 되면 보편화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세계 뉴스, 미국 뉴스 준비했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용어를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도 준비했는데요. 지난 수요일이었죠. 향년 93세를 일기로 타계한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의 국장이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거행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기도 한 이 페레스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정치 거모기자 산 증인이었죠.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의 일생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The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